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GMP, Global Mission Pioneers라고 하는 한국 해외 선교회 또 개척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GMP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재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래도 전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까 식사 시간에는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안장노님이나 홍군사님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이렇게 해서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재작년 하반기에 돌아와서 작년부터 해서 저희 이제 GMP에서 대표로서 저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2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생활에 적응한다고 영 정신이 없고 좀 촌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촌스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교회에 갔더니 저보고 이번에 어떻게 왔어? 그러더니 저는 아주 당연하게 아니 어떻게 오겠냐? 비행기 타고 왔지.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만큼 익숙해져 버린 이제 터키에서요. 터키로는 어떻게라는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도 어떻게 왔냐 이러면 그죠? 교통수단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당연히 저는 비행기 타고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장기간 대표로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산 적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저희 뜻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하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섬기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지에서 이렇게 재적응을 해야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작년 초에 신구대표 이침 예배 때 우리 최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20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 어느덧 한국은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고백은 레슬린 뉴베긴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모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자기 모국의 현실에 충격을 받고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20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모국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인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은 선교지입니다. 이러면 좀 아니, 한국이 왜 선교지지? 하고 좀 낯설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돌아온 선교사의 눈에는요, 저희 모국도 어느새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교의 도전이 필요한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한국은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측면에 봤을 때 심각한 종교 다원 사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종적인 면에서 민족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어느새 다민족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고 이제는 어느도 다 어느 사회가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일산에 계시니까 일산 내에서나 조금만 벗어나셔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한 집에 살면요, 옛날 생각에서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그리고 다 같은 교육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언어가 잘 안 통해도 부부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도시로 갈수록 주일학교에 가보면요,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영어도 잘 안 되시고, 베트남어도 안 되시고, 캄보디아어도 안 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게 온 아이들이 한국말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 외에도 저희 한국 사회는 과거 저희가 선교지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냐 아니면 불교냐 주로 이런 문제로서 이제 종교 간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고 기독교와 불교뿐 아니라 이슬람 뭐 여러 종교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의 바뀌어 있는 환경을 어느새 익숙해져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사회적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회의 삶과 또는 교회에서 안팎으로 출입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저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저는 선교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현상교회 식구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 표현하면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제가 택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만나고 난 전후에도 계속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기 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정해놓은 절기를 따라서 가면서 동시에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모였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과 또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 즉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는 기회를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신자들이 모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점령당하면서 깨어지고 난 이후 온 세계로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철저히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선교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고 창세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전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이 예정하시고 부르실 자들을 계속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가는 사건이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혀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들을 다 증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나오게 됐는가를 알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즉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뭔가 그러면요. 대주제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주권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그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즉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권자 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동일한 분이 계십니다. 호흡을 주신 온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림받은 백성과 아직까지도 불림받은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서의 그 경계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살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땅히 할 바라는 뜻입니다. 한때 오리게네스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요. 또 한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뭔가 그럼요. 예수 교회 안과 밖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보는 말미암아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불림받은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단절시키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삼바 그 교회 안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그저 받은 이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와서 그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놀랍고도 거룩한 소명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요, 이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기를 권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상처나 아픔이나 손실이나 불이익이나 불평등, 차별, 근거 없는 공격, 비방 이런 것들을 도무지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받았을 때는요,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놓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고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위협하였던 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의 그 말, 그 권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온 예루살렘 가운데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2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는 온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대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개했다. 그렇다 그러면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이하에서는 그 당시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이도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리고 헤롯 왕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유대인들과 합세하여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성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희 지금 한국교회, 모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와 정치, 종교적인 어떤 측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법조인이든 사회에 권위 있는 자들이 함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앞과 뒤를 쭉 보면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화평한 가운데 권위를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정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 세상에 여러 무리들이나 여러 권력이나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이것을 당연히 받음으로 그 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요,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는 세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요, 참 힘들죠.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정답을 안 한 것과 정답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을 때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성령께서란 말을 계속 쓰세요. 광야에 금식하러 가셨을 때도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도우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과 그의 충만하심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였어요. 그리고 신자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할 때는요, 자신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애를 먹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대적자들,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놓고서 시비를 걸었을 때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예수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사도냐? 가짜다. 요즘 말을 하면 팩트체크 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정말 끈질기게, 그죠? 물고 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랬죠?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저들 가운데서는 생명이 일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이 그 뜻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름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이름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부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와 함께 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위협과 그 칼끝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될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기를 다하였을 때 31절을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저희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교지로 바꿔져 있는 모국교회의 이 상황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요. 또한 선교지에 있었던 제 몫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6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신자가 성도들이 당연히 할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감옥에 받침받아 있고 쇠사슬에 묶임 받아 있으니 하나님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거센 도전 앞에서 스스로 복음 전가하기에는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끼세요? 도무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지금 탓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요, 저희 모국교회에 허락하신 그리고 선교현지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런 위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런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무기력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 세상이 너무 악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들이 없고 정의된 삶을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비방과 비난과 판단밖에 없어. 아유, 세상은 악해.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장애들의 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뭐죠? 그 이후에 이 담대함을 얻었던 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고 하는 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 가난한 이가 없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뭐죠? 공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공상체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고 공동체 생활을 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짐에 조금도 끄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3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그 행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업무를 하려고 달려드는 죄성의 파고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사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들이 오늘날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곳곳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결국 누가 나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나중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이는요, 저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영원하지 못한 호흡을 그냥 숨 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단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상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거늘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른 채 언젠가는 소멸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왜냐고요? 그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받은 복음은 나의 복음으로 거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로마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복음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때가 되면 그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본국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어디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터키 제일 남쪽에 있는데 바로 국경을 넘어가면 시리아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옛날부터 불렸습니다. 즉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땅에 속한 안디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갔다가 숱한 일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바울만 하더라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숱한 고난을 받았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밤중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함께 갔었던 바울의 제자들이 에베소의 그 극장으로 끌려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 멀리 있는 감옥으로 격리되기도 하고, 숱한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 후에 본국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등 그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은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지쳐서 돌아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요, 본국 교회는 여성들에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친정집과 같아요. 보통 명절 때나 어떤 절기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친정집으로 갔을 때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뭐 거기 가서는 뭐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리광도 부리기도 하고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뭐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냥 쌩얼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에게서는요, 본국 교회는 이 친정집과 같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교회에서 보냈던 선교사들을요, 환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사도행전은 마무리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선교지를 나가지만 동시에 중국이나 인도나 터키나 그리고 여러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도 하지 못했을 상황에서 갑자기 추방되어 나오는 비자 문제, 거절당한다거나 그다음에 건강 문제, 교통사고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 전쟁 뭐 각 좋은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들이 갑작스럽게 선교지를 떠나야 될 상황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방이란 말을 이제 어감이 좀 쓰기에 좀 거북하니까 요즘에는 비자발적 철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현상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게 됐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유 추방되셨습니까?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시게 됐군요. 이렇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갈 때는 저 선교사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내보내는데 참 많이 집중해 왔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서는 나갔던 선교사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방이란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선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들어오는 선교사들에 대해서요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처럼 또는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선교사들을요 그렇게 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온 한국 사회가 그 분당 샘물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일부 교회들과 신자들이 교계가 그게 비난하는 데 합세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마치 사고치고 들어온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강남 5교회 연합운동이라는 청년 연합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그때 저희 그 다섯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 운동을 통해서 캠퍼스와 일태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섬기고 수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참여했던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청년연합운동을 5교회연합운동을 할 때 제일 막내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였던 배형규 목사가 있습니다. 저희 중에서 제일 막내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자기 동기들이나 선배들, 저희 같은 사람들 다 선교지로 나갔는데 본인은 선교지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목회를 하면서 선교적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저희가 했던 그 선교 운동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간 사태 때 순직하였던, 순교하였던 여러 형제 자매들 저희 터키 땅에도 여러 차례 와서 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늘 만나고 했던 한 형제와 같은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소망하였던 그 막내가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를 쏟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죽으려 할 때 저는 살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그는 마지막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들까지도 이들을 비난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욥기를 다시 한번 통독하고 있었어요.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세 사람이 처음에는 위로한 척 하다가 끊임없이 욥을 괴롭혔죠.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논리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욥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대적자다 라는 말까지 막 쓰게 되죠. 위로왔던 사람이 위로자가 아니고 대적자 같은.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선교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는 사건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터키에서 앙카라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된 적이 있었어요. 믿었던 한 현지인 터키인 신자가 세무사였는데 이 형제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선교비가 오면 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 탐심으로 그 돈을 가지고서 선교비를 가지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으로 경찰들에게는 이 선교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믿고 선교비를 관리해달라고 맡겼던 선교사들이 줄줄이 추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미국인 자매 선교사가 그때 추방되었다가 육로로 해서 다시 터키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오늘 한 단기팀이 있어서 그 자매를 초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하고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그리고 동료들이 앙카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으로도 동일하게 선교 현지에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초기에 약간 희망을 가졌던 부분도 싹 사라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줄줄이 지금 추방돼 나오고 있어요. 저희 GMP에서도 중국에 지금 아직도 여러 선교사들이 남아 있는데 최근 마지막으로 들어온 올해 초까지 1월 달까지 해서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은요 연변과학의대 교수 요원을 했었던 두 가정 마지막으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 지방에서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또 한 거쟁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언제 나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또 현장에서 너무 받는 압박 때문에 망가진 채로 급하게 모국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국교회에서는요, 지금 현실이,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사들이 어렵다고 들어오네.
마치 천덕 꾸러지기처럼 여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따라서 선교제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선교 현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처럼 사랑했던 그 나라가 자기 가족을 거부해버렸을 때 어느 아이들은요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아이들도 생겨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국에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 선교사들을 모국교회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주방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건강문제로 갑자기 암이 발생되거나 심하게 다쳐서 급하게 고국으로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머물 데가 없어요. 환자가 치료받으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세 번, 네 번씩요. 그 진가방을 지질지질 끌고 동가식 서가숙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그토록 부모들이 사랑했던 그 선교지, 그 사람들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쫓겨나온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자기들이 천둥꾸러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교회 안팎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그 생명을 인하여서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입는 이런 상처와 아픔은 뭐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상처투성이에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만신창에 들어온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 동료 선교사들을 형제들을 그들은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자기 신의 선교 행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나 또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들이 바울을 따라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에베소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같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던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바울 대신에 에베소에서 그 극장에 그 광폭한 무리들 한가운데 세워지기도 했을 때 참으로 교회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교회가 보내었던 그 선교사들, 그 순회 전도사들을 늘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있다가 모국으로 돌아오면요 모든 것이 세월과 더불어 낯설고 뭔가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모국으로 들어오면요. 모국으로 들어와 있는데 마치 섬처럼 서 있는 격리되거나 또는 분리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보 같아요. 요즘 말하시면 뭐죠? 부적응자. 저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1년 지났는데도 아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 곧장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들은 자기 교회 일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어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선교지에 나갔던 그 선교사들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온 상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국교회는, 저희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선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 아닙니까? 온 세상에 뭐 교회들이 일본까지 오고 중국까지 왔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한국을 포기했을 때, 왜냐하면 들어가는 초점마다 죽어나오니까 포기했을 때도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일부 교회들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마침내 한국이 복음화되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심 갖는 선교사들은요, 이 천덕꾸러기처럼 마치 문제를 발생시키는 트러블 메이커처럼 여겨졌었어요. 안전하게 선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조선에서 금하고 있는 그 국법까지 어기면서 저렇게 들어가려고 할까? 그러다가 또 죽었잖아요. 토마스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흘렸던 그 피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모국으로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상처만 입고 들어올 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집을 팔아서 그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현상교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가 지금 저희 단체 GMP의 대표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작년에 선교관 두 군데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선교관이 필요한데 겨우겨우 살림을 아끼고 이리저리 막 비용 절감시키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선교사들, 환자가 또는 쫓겨나서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민 가방 같은 걸 지질 끌고 다니는 선교사들을 보고 있기에, 그 아이들을 보고 있기에 너무 민망해서 뭐 다른 거 다 줄여내고 선교관 두 군데를 마련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도 벌써 올 6월 달까지 꽉 찼어요, 예약이. 그러니까 지금 선교관이 더 필요한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나 몇몇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도 부탁도 하고 있고, 뭔가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일시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또는 치료받는데 어느 게 조금 안정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짧은 기간이라도 좋으니까 혹시 빈집이라든지 또는 빈방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 좀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교회가 그리고 몇 군데 개인들이 이 뜻을 알고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현상 교회에서도 이 지역에 있으시니까 저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 공간적인 필요뿐 아니라 건강들도 많이 상해서 들어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그 연약함에 노출됩니다. 때로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또는 상담 치료가 필요하고 또는 안과나 치과나 내과나 외과나 각종 그 전문 저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이전에 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성장된 단계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다음 주 되면 저 또 동남아시아 네 군데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며 예수를 만나야 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갈까? 복음을 들고 갈 선교사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찾아내고 발굴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내보내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누가 갈까? 주님은 모르세요. 여러분이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은 선교적 필요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가 부상을 입어서 후방으로 후송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군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따라갑니까?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에서 놓는 선교사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요. 긴 세월과 긴 선교비의 투자와 또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봄과 또한 환경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원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선교사들이 이런 일시적인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서 천덕꾸러기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서 그 유능한 선교사들이 이제는 자기가 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 한국에서 연이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교의 청기기 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말씀 나눌까 하다가 우리 현상교회 식구들에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뭐 십시일반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좋으니까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좀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식구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저희 최 목사님과 저희 현상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관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긴 세월 선교지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는 우리 현상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함께 그 기쁨과 그 어려움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에 이런 선교사들을 선교지에서 나대니까 쫓겨났지 선교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꼭 모난돌이 먼저 정을 맞지 이런 비난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함께 채우는 이런 것이 선교의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조그만 일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그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국내에서 바깥으로 함께 이것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예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참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때로는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으로 받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땅으로 받는 이 이면에 있어서 주님, 전방에서 후방으로 돌아오는 저들을 돌볼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다시 회복하여 그들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도 현상교회도 온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합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